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이고,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현세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나중에는 영적인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도 구원을 받도록 만들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 굉장히 소망 있는 메시지죠. 예. 그래서 이거 전체가 많은 양 같지만은 많은 양이 아니고 다 우리가 끊어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받으려면 새벽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호세아서는, 아모스나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의 그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다. 그때가 가장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해외 이방 나라들과의 모든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외교를 가장 잘해서 튼튼할 때. 그런데 반면에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질 때였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은 그보다도 아주 앞전 시대지요. 그 시대가 어디냐면 요아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8대 왕이에요, 남쪽 유다에. 그럼 7대 왕은 너무 악한 여자였는데 자기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가 누구지요? 그 할머니가? 에? 아달랴. 아이고, 잘하시네. 아달랴. 예. 그럼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은 북쪽에 이 아하방, 그리고 아하방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시집왔던 자기 때문에 우상을 그제 가지고 들어와서 남쪽 유다에 완전히 우상을 뿌리내리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되 엄청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남쪽에 자기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아내냐면 여호람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여호람의 아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한마디로 누구냐, 그의 손자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단이지요. 사단의 앞잡이들이지요. 무엇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면은 절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 언약을 끊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가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 고모부가 될 거예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살린 거예요, 고모가. 누구를? 요아스왕을.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살려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개혁을 일으킨데, 이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 어린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러면은 그가 잘 누구의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제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여호야다는 이제 죽습니다. 자연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여호야다 아들이 또 아주 대단한 이 선지자격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가랴인데 왕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팽배한 때에 하나님은 요엘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상황이 어느 때였느냐? 상상할 수 없는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릴 때였어요. 상상할 수가 그런데 그 메뚜기 때가 먹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에 한재가 들어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엘을 보내가지고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리고 한재를 보냈던 것이다. 이것이 또한 장차에 올 여호와의 날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주곡과 같은 그러한 전조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볼 수 있도록 나라의 것을 볼 수 있고 세대의 끝인 종말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뭐예요? 이로 인한 여호와의 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랬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나팔을 불고 또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시온이나 거룩한 산이나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은 1장 14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이로 하여금 뭐예요? 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로 인하여 여호와에 이르게 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알고 깨우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랬죠. 1절에 임박하였다. 그럼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해석을 설명을 해주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러면 완전하게 이제 망할 징조를 보인 거이지요. 어두움과 밝음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있을 일이다. 예. 그러면서 불이 다 살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조의 모습인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렵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11절까지가 지금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은 나팔재앙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황충재앙이 나와요. 그 황충재앙은 사단의 앞잡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때를 이룰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일어날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뭔 소리가 나냐? 아,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회개가 나와야만이 내 영이 맑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올 때 차량도 비가 많이 와버리면 괜찮아지만 적당히 뭐 내린 것도 안 가고 안 가고 하면 공중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려가지고 유리창을 막 더럽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뿌려 와이파이를 하면은 이 보이듯이. 그러면 세차장에 가서 다 깨끗하게 환하게 보이듯이. 내 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이 메뚜기 때의 그 모습이 사절을 보면 그의 모양이 맑았고 그에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그들이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라도 같고 불꽃이 건물 사는 소리 같대. 그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에 다 점령해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을 지금 쭉 말씀을 하지요. 예. 그런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줄이 이탈되지도 않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구절에 보면 성 중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 위에서 달리고 집에도 기어들어오면 도둑까지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될 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리잖아요. 예, 악한 자들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한마디로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이 미물인 이 모든 것들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또 남쪽 유다가 멸망될 때 바벨론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 인간 막대기로 때려친 거예요. 또 종말 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막 일어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뭐하게 만들려고? 교회가 바른 교회냐 성도가 바른 성도냐를 구별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적당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다. 당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남쪽 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만 해본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죠. 그 계획은 뭐냐면 이제 12절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거기도 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줄을 긋고 예. 그리고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것 이는 2절에서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예. 그리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3절에서 이런 곳에 살짝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할 일이 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언제라도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죠. 예. 근데 이걸 빨리 알고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의로 교회 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길을 들어가게 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말이에요. 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강조하고 있는 것이 13절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있을 때 옷을 찢었던 비통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 몸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중심의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에 주를 한번 그어요. 주께서 혹시, 주께서 혹시. 이거는 반드시 그러라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리니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소제와 전제를 드렸던 건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가지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이지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게 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15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1장 14절에 하는 말씀과 2장 1절에 하는 말씀과 거의 같지요.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예.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예배드린 건 말없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견디면서 나와서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어디다가 핵심을 둬야 될 것이냐에다 한 거이지 목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영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도 겸한 것이라고 말해야 말이 맞는 거이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지 못하고 자선의 것을 우선한 것처럼 해버리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면 속에 나와서도 마음을 드리지 않은 예배의 폼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이죠. 예. 자, 여기서 봅시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모으며?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그러니까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게 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 말은 원래 결혼하면은 1년 동안은요 군대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1년 동안 다른 것에 매이지도 않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게 만든 거예요. 내일 우리 누가 장가를 간다? 우리 상훈이. 상훈이가 장가를 담비하고 아마 이제 상훈이가 담비를 맞이할 거예요. 이제 아주 내일 저녁이. 네.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다 어떻게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모두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범죄하고 있는 그 죄의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제사장들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낭실과 제단은 뭐야? 밖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과 그리고 뭐야? 바깥에 있는 번제단 그 사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기도의 제목이 한 네 가지로 줬지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불쌍히 범죄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로 관할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주관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완벽하게 망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교회 우리 성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른 신앙생활이 가미가 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에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진정한 마음을 찢은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모여서 성회로 모일 때에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달라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말이지. 그리고 뭐까지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덟 가지 축복의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면 소금이 맛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되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거리에다 뿌린 거예요. 밭에다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밟힌 것과 같이 교회는 크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회는 별로 뭐 악기가 동원 다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교회, 밟아버리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얘기 때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면은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걸 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은 어떠한 복이 내려오냐?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현세적인 그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그때에 거기다가 줄을 그어요. 12절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때에, 그 회개를 받으실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풍족하게 줬대. 예. 그리고 그 군대들을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거이죠. 이건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는 땅이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20절 들짐승 너희들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23절 시온의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 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리고 이 메뚜기 과일 속하는 것들도 다 먹어버렸던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2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뭐 이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 예, 그리고 기뻐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알고 기뻐 뛰어야 된다. 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27절은 뭐예요? 언약을 맺은 것과 그 언약이 회복이 된 걸 말씀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언약을 맺을 때 그러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더라. 이 언약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런 언약의 회복까지가 되어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까지? 내 영혼의 구원까지를 다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28절,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다라고 베드로가 메시지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는 왕의 기기를 보셨어요. 그 성령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안수할 때에. 그러니까 이 영은 아무나 온 것이 아니요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걸 감히 누구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바로 이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 부어주게 될 때 누구에게 부어주느냐를 여기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그래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 보면 여기 자녀들이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녀들은 남과 여자의 자식들이잖아요. 성별의 관계없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20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꿈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럼 장래 일 예언도 할 것이고 꿈도 꾸고 그리고 뭐예요? 이상을 본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인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십계명이면 돌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가도 얼른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윤리와 도덕으로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영에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면은 그 교회는 이 윤리와 도덕적이고 돈 가지고 하는 일들은 될랑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자신을 낳는 거예요. 자신을 낳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꾼들이 뽑아지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란가 모르지만 나는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정도면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제일 잘하는 것은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 애기들이 클 때 점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어디가 제일 약한 부분도 제일 누가 잘하는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우리의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목회자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든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내면에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 받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30절에 보면 이랬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 말은 이런 것이죠. 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쟁의 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을 이야기한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핵폭탄이 터져버릴 때 불바다가 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예. 불과 연기 기둥이다. 지진이 일어나게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폭발돼가지고 나는 이 연기가 해 다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그리고 무서운 무기에 동안 그 전쟁에 나타나는 모습과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진, 예?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크게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체 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말에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별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다면은 이제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가 전체적인 교회 전체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현세적인 축복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종말에 구원을 완전하게 받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이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확신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